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쿠바는 카리브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원래부터 섬에 살던 원주민들과 스페인 이주민들과 그리고 수세기 전 노예로 끌려왔지만 후에는 자유로워진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혼혈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쿠바 사람들은 인종이 서로 다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가지고 있어요.
쿠바는 서아프리카와 스페인의 생기 있는 박자와 선율이 섞여서 만들어진 활기찬 음악과 춤으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 설탕값이 뛰면서 쿠바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을 매우 부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바나 같은 도시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고급스러운 숙박업소들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미, 섬나라 쿠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인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예요.
쿠바는 1959년 1월 1일에 혁명이 일어나 서반구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쿠바가 모두를 위한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가도록 했고 어른들도 글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로베르토는 8살이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된 로베르토는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는 작은 오두막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녔어. 우리 가족은 몹시 가난했단다. 신발도 없었고 옷은 다 해졌었지. 나는 거의 항상 배가 고팠어. 하지만 내가 읽는 법을 배우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신이 났었어.
할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학교에 가요.
그래, 그렇지. 이사도 많지.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고 말이야. 공산주의자들은 많은 문제를 고쳤지만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냈어. 사는 건 여전히 어렵지. 나도 아직 가난하고 말이야. 약은 구하기 어렵고 식량 배급도 계속되고 있어. 내 아빠와 삼촌들은 자라면서 자주 배가 고팠단다. 혁명 이후에 가난하든 부자든 많은 사람들이 쿠바를 떠나서 미국으로 갔지. 하지만 쿠바는 나의 고향이고 나는 쿠바를 사랑한단다.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은 쿠바를 사랑하지만 이곳에서 사는 게 쉬운 적은 없었다는 거야.
쿠바의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는 50년이 넘게 독재하며 쿠바를 다스리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공산주의 정부는 사람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했어요.
공산주의는 계속 정권을 잡고 있지만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광은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무역량도 많아질 거예요.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본인 소유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대부분의 쿠바 사람은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쿠바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생기고 있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희망이 생기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박해도 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정치 지도부는요, 아주 엄격하게 교회를 통제하는데요. 그럼에도 쿠바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국가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쿠바 사람들 절반가량은 그리스도인이죠.
이들 대부분은 로마 천주교 신자이지만 개신교와 다른 기독교 무리도 있습니다.
과거에 쿠바 정치 지도부는 기독교를 억누르려고 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또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심지어는 고문도 심하게 당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전히 제약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은 예전보다 많은 자유를 얻었어요.
종교도 쿠바 문화의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스페인 전통이 합쳐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천주교와 신령술을 다 함께 따르기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쿠바 사람이 산테리아라는 신령술을 따라 조언을 얻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데요. 천주교 성인을 예배하는 의식과 섞여서 종교생활을 하곤 합니다. 이 쿠바의 젊은 그리스도인인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주의 교회는 매년 더 커지고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생긴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특히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이자 미래의 희망으로 알아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쿠바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집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고 세계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곧 쿠바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하나님께서 놀렌을 전도자로 부르셨을 때 놀렌은 고작 7살이었어요.
놀렌은 겨우 16살이 되었을 때 작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놀렌은 모든 쿠바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에 열심히 해요.
공산주의 정권이 교육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쿠바의 모든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부족합니다.
놀렌이 마을과 도시로 성경을 나눠주러 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입니다.
쿠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네, 그 목마름이 속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그 놀렌이 참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아닌가요?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놀렌처럼 예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나눌 이야기 속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겠죠. 우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이 신학적인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말씀을 통해 소집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며 그 이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이 한 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자매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부르심의 의미는 이렇게 명확하지만 사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에 반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지? 어떻게 부르셨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같이 이런 소란한 세상이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내 주위를 오가고 있고 온갖 소리와 온갖 잡다한 어떤 상황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세상은 수많은 소음을 내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렇네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것이 정말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아이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 말씀은 오늘 이야기하라는 것의 전제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기도를 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얻은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사무엘상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네. 사무엘이 맡은 일은 이 말씀처럼 아마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일 같잖아요. 근데 이 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등불을 지키라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와, 이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네요.
정말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불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연약한 한 아이가 그 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아이에게 맡겨진 것이죠. 또 이 모습은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마치 현재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암흑 같은 시대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암흑 같은 사사시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던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사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이었고요.
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엉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이 엘리 제사장에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로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멸시했습니다.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던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어쩌면 어린아이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아직 그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이요.
네, 사무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오늘 이야기의 시대적 영적인 배경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이고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아브라함에게는 어두움에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어요.
맞습니다. 또 뭐 선지자 이사야에는 또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으로 인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숯을 가져와서 그의 입에 대고 죄사함을 선포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
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이 등불에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빛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등불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엘리조차도 눈이 어두워서 앞을 지금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저녁이잖아요. 시간조차 지금 어두운 밤이고요. 그 어두움을 외롭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요?
여호와의 등불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불을 지키며 누워있는 아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부르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감독은 하나님이시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지금 이때처럼 어둡고 적막합니다. 이 실제를 가리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구에서 나오는 수많은 밝은 빛과 또 수많은 철학과 교육, 새로운 것들, 지식과 지혜들, 넘쳐나는 뭐 뉴스 보도들, 또 전쟁, 싸움과 같은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고 또 막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빛이 사실은 빛처럼 보일 뿐이고 진짜 빛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세상은 성공, 사랑, 쾌락 같은 이런 매혹적인 이름으로 많은 거짓된 빛을 바라고 있고 또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세상은요. 죽음처럼 깊은 어둠과 정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소리도 빛도 없는 상태에 말이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한 그때하고 다를 게 전혀 없네요.
맞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빛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세상의 불을 끄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지만 사무엘은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저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이요,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또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엘리제 사장이 일러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아, 단번에 그의 인생이 변했네요.
맞습니다. 세상은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자기개발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아멘. 등에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등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등에 불이 켜져 있어서 환하게 비춰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의 등이 되는 거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등불이 켜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불을 밝히실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사무엘의 영혼에 여호와의 등불이 켜진 것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북조선의 보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어린이처럼 주님 앞에 머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의 등불이 켜지고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북조선의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을 모를 때였으나 하나님은 이미 아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남조선의 지도자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소망자매님, 소망자매에게 이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엄청 기뻐서 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 이름을 안다고? 나한테 직접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너무 신나게 정말 충성되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나라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주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아셔서 부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곳에 살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소망아 오늘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빛을 비추기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주 큰 영광이고 아주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의 영역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통해서 잘 빛을 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북녘 땅에서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내고 있구나 너무 귀한 사무엘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우리 북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미님은요?
네, 저는 또 오늘 주제에서 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를 부르시고 있는데 제가 이게 막 세상의 그 소음이라든가 그런 소리에 현실적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잘 못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하나 여호와의 등불이라라는 그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으면은 존재한다고 해도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임해 주시니까 제 영혼은 항상 살아있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북조선이 이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 앞에 있는 등불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등불을 지키고 계신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하고요. 항상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산주의와 독재에 고통받았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쿠바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쿠바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쿠바 전역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는 독일에 살고 있는 필립과 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북조선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시고 또 여러분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형제 스테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북조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정 목사,
이하윤, 김서리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죠?
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후에 낳은 두 아들이죠.
아, 저도 알고 있는데 말할 기회를 양보한 것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분이 가인과 아벨처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믿음을 나누는 든든한 동역자이거든요.
맞습니다. 믿음이 이어준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훈훈한 모습이 감동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이지만 훈훈함과는 거리가 먼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 이야기죠.
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 나온 후 자손을 낳고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형제 살인인데 누구보다 아름답게 지음받은 인간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추악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현대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10대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형제지간이었고 젊은 여인이 노인의 손발을 묶고 질식사시켰는데 알고 보니 고부지간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가까운 사이에서 증오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증오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범죄의 중요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움과 증오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건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 비정하고 잔인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하니 우리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앞선 말씀도 세상의 관점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인자, 자비,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에 대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긍휼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행여나 자신에게 부정함이나 악영향이 미칠까봐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누구보다 자비로워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관비와 치료비까지 부담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비정하고 사납고 이기주의로 만연한 시대에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서 절절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 우리의 본성은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잔인함과 무자비함과 이기주의적인 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계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물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를 봤을 텐데요.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이던가요?
자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베풀어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되새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단초입니다.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사랑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벽히 공감하고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넉넉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비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긍휼의 하신이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목재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남보다 크게 성공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은 시신을 놓고 통곡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위해서 더 통곡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북조선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다가와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또 나인성 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망연자실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 하시며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불행한 자, 고통당한 자를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사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거요.
맞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실제적인 도움을 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익이 있으리요?
예수님은 최고의 긍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죄값이 너무 클 것임을 알고 있어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보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며 삽니다. 가축이 많아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 했죠.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마디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본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형을 속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살았는데 그도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고된 노동을 이겨냈습니다.
누구인지 압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을 보며 결혼할 날만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고되고 긴 시간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간의 이스라엘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뭔가를 바라보며 인생길을 걷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업가는 돈을 보고,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보고, 정치인은 권력과 명예를 보고, 연인은 사랑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산다거나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인간 최고의 행복이고 성도들의 최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첫째, 거듭남을 통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보지 못한 것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보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하윤점의 말처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 즉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전의 기초돌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 더욱 충만하고 풍성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고 성도들과 더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일이군요. 더욱 신비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은 희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고 더 크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거인 장수여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본 거네요.
그것입니다. 소년 다니엘이 내놓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했던 이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은 믿음의 분량과 직결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크게 보는 것이 이들에겐 삶의 능력이 되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줍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인격의 중심, 영혼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부패와 오염으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등 인간 전체가 다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밖에 아니라 마음속에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깨끗함은 몸의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함을 강조하셨네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먼저 마음의 청결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상태로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물로 씻거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어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행실이 종종 발견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으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마음이 청결하도록 도우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계속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신분상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어둡게 하고 더럽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음욕으로 마음이 더러워지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보란듯이 간음,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음욕만이 아닙니다. 탐욕, 탐심, 미움, 증오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죄로 더러워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의 눈은 하루에 2만 5천 번의 깜빡임을 통해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고 합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회개하며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마음의 청결함은 또한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 정직한 상태,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가지 마음, 나누어진 마음, 혼합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군요.
두 마음이 아니기에 남을 속이거나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는 일편단심이고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대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죄의 비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북조선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처럼 병든 자, 불행한 자, 고통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듭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더 가까이 보고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신분상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는 일편단심이고 사람들에게는 진실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크게 보게 되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마음의 청결함은 죄가 씻어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거짓이 없고 정직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